루이자 메이 올컷의 어둠 속의 속삭임은 올컷이 가명으로 발표한 까닭에 오랫동안 세상의 그늘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이 소설이 올컷의 작품으로 새롭게 공개되었을 때 그 반향은 매우 컸다고 합니다. 올컷의 다른 숨겨진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 역시 작가 올컷의 이면을 재발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작품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문학의 어떤 계보를 더욱 공고히 해준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 계보에서 최고로 꼽히는 두 작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샬롯 퍼킨스 길먼의 누런 벽지이고 다른 하나는 지인 리스의 광막한 사르가소의 바다입니다. 올컷의 어둠 속의 속삭임은 정식 발간과 함께 이 계보의 또 다른 걸작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그 계보를 일컫는 또 다른 말은 다락방에 갇힌 미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이 미쳤다고 규정한 여자들이 강박과 신경증의 언어로 독자에게 말을 거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진실인지 세상의 주장이 진실인지 정확히 판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확실한 건 세상의 주장이 공인된 정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의문은 남습니다. 그들은 미쳐서 다락방에 갇히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다락방에 갇혔기 때문에 미친 것일까요? 4월 25일 금요일 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케이는입니다.
다락방에 갇힌 미친 여자들의 계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을 쭉 청취하신 분이라면 앞서 언급한 누런 벽지라는 작품을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감상했던 샬롯 퍼킨스 길먼의 단편이었죠. 원제가 The Yellow Wallpaper이었는데요. 신경쇠약증에 걸린 여자가 남편의 권고로 휴가를 온 집의 그 누런 벽지를 보면서 점차 미쳐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케일린 기억하시죠?
네, 여자 주인공이 자신이 망상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남편 탓이라고 주장했었죠. 하지만 그녀의 말이 옳은지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것까지가 작가의 의도였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막한 사르가소의 바다는 역시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일찍이 감상했던 작품 제인 에어를 남자 주인공 로체스터의 입장이 아니라 로체스터가 다락방에 가둔 환자 로사의 입장에서 새롭게 조명한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역시 말씀드린 대로 모두 세상이 미친 여자라 진단한 여자들의 이야기를 그녀들의 입장에서 듣고 있죠. 그리고 여기 또 다른 다락방에 갇힌 여자가 있습니다. 정략 결혼을 하기 위해서 삼촌 집에 왔다가 일련의 사건을 겪은 후 정신을 잃고 그런 후 이제 막 정신병원에 감금된 채 의식을 찾게 된 18살의 소녀 시벨입니다. 그녀의 이야기 어둠 속의 속삭임 감상 들어가기 전에 책 선물 알려드립니다. 도서출판 문학동네에서 루이자 메이 올컷의 선정 소설집 가면 뒤에서를 청취자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자세한 건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 공지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 오시는 길 알려드릴게요. 홈페이지 주소는 home.ebs.co.kr/englit, engli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ys to Men의 You Make Me Feel Brand New 듣고 감상 시작합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루이자 메이 올컷 원작 A Whisper in the Dark 어둠 속의 속삭임 다섯 번째 감상 시간입니다. 이야기 주인공 시빌은 18살이 되던 해 위탁모를 떠나 삼촌의 집으로 옵니다. 이젠 고인이 된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태어날 무렵 삼촌의 아들과 그녀를 결혼시킨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삼촌의 뜻에 따라 미래의 남편이 될 삼촌의 아들 기일을 만나고 첫눈에 호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삼촌과 기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고 그들이 자기보다는 자기 명의의 재산에 더 신경 쓰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이후 그녀는 기의 마음을 시험하고 삼촌에게 마음에도 없는 애교를 떠는 등 소녀다운 분풀이를 하지만 이로 인해 상처받은 기는 떠나고 삼촌이 그녀에게 결혼을 신청하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갑니다. 그제야 기에 대한 사랑을 깨닫은 시빌은 삼촌을 거부하고 일련의 분노와 히스테리를 표출합니다. 놀란 삼촌은 그녀에게 와인을 보내 화해를 요청하고 이를 받아들인 그녀는 와인을 마신 후 정신을 잃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정신병동에 감금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Alone, sear and sodden, lay without, in a line of somber firs hid dye landscape beyond the high wall, which encompassed the dreary plot. More and more alarmed, I flew to the door and found it locked. No bell was visible, no sound audible, no human presence near me, and an ominous foreboding thrilled cold through nerves and blood, as for the first time, I felt the paralyzing touch of fear. Not long, however, my native courage soon returned. Indignation took the place of terror, and excitement gave me strength. My temples throbbed with a dull pain. My eyes were heavy. My limbs weighed down by an unwanted lassitude, and my memory seemed strangely confused. But one thing was clear to me. I must see somebody, ask questions, demand explanations, and get away to Madame without delay. With trembling hands I dressed, stopping suddenly with a cry, for lifting my hands to my head, I discovered that my hair, my beautiful, abundant hair, was gone. There was no mirror in the room, but I could feel that it had been shorn away close about face and neck. This outrage was more than I could bear, and the first tears I shed fell from my lost charm. It was weak, perhaps, but I felt better for it, clearer in mind and readier to confront whatever lay before me.
새창살이 쳐진 창밖으로 시들고 젖은 잔디밭이 보였다. 음산한 전나무가 음침하기 짝이 없는 마당을 둘러싼 높은 벽 너머의 풍경을 가로막고 있었다. 점점 불안해진 나는 문으로 달려가 봤지만 문도 잠겨 있었다. 벨은 보이지 않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가까이에 인기척이라곤 전혀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얼음 송곳처럼 서늘하게 온몸의 신경과 혈관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난생 처음으로 온몸을 마비시키는 공포의 전율을 느꼈다. 그러나 오랫동안은 아니었다. 타고난 용기가 곧 돌아왔고 분노가 공포를 대신했으며 흥분이 힘을 불러모았다. 관자 놀이개의 욱신욱신 통증이 느껴졌다. 눈꺼풀이 무거웠고 평소 느껴보지 못한 나른함으로 팔다리가 축 처졌으며 기억이 이상하게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다. 누군가를 찾아서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고 설명을 요구하고 지체 없이 바로 버나드 부인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 떨리는 손으로 옷을 입던 나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멈춰서고 말았다. 머리로 손을 올렸지만 내 머리, 아름답고 숱 많은 내 머리카락이 잡히지 않았다. 방에는 거울이 없었다. 하지만 손으로 만져보아 머리칼이 목선 위 얼굴 가까이까지 짧게 잘린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내가 견딜 수 있는 것 이상의 모욕이었다. 상실한 내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나약한 반응이었지만 눈물을 흘린 덕에 기분이 좀 나아졌고 정신이 더 맑아졌다. 난 방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결국 지친 나는 주저앉아서 무기력한 절망감에 사로잡혀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렸다. 한 시간쯤 지났을 때 방문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무표정한 얼굴의 여자가 쟁반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여기가 어디죠? 내가 왜 여기 와 있는 거죠?
아침 먹어요. 배가 고플 테니.
내 질문에 대답부터 해요.
제가 아는 사실은 아가씨가 지금 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와 계신다는 것, 그리고 병이 나서 여기 계신다는 것뿐입니다. 커피에 설탕 넣어드릴까요?
내가 여기 언제 온 거죠? 기억도 나지 않아요.
오늘 아침 일찍이요. 소란을 피하기 위해 오시기 전에 수면제를 드셔서 기억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 와인, 그 와인이었어. 누가 날 여기로 데려왔죠?
카르나크 박사님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이제 아침을 드세요.
이름이 뭐죠?
해나예요.
해나, 뭔가 착오가 있었어요. 난 아프지 않아요. 해나도 날 보면 알 거예요. 난 지금 당장 오늘 만나기로 한 친구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해요. 마차를 불러줘요.
It can't be done, miss. We are a mile from town and have no carriages here. Besides, you couldn't go if I had a dozen. I have my orders, and shall obey them.
But Dr. Karnak has no right to bring or keep me here.
Your uncle sent you. The doctor has the care of you, and that is all I know about it. Now I have kept my promise. Do you keep yours, miss, and eat your breakfast, else I can't trust you again.
But what is the matter with me? How can I be ill and not know or feel it? I demanded, more and more bewildered.
You look it, and that's enough for them, as is wise in such matters. You'd have had a fever if it hadn't been seen to in time.
Who cut off my hair?
I did. The doctor ordered it.
How dared he? I hate that man, and never will obey him.
Hush, miss. Don't clench your hands and look it that way, for I shall have to report everything you say and do to him, and it won't be pleasant to tell that sort of thing.
안 돼요, 아가씨. 우린 시내에서 1마일이나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긴 마차가 없어요. 마차가 있다 해도 여길 떠나서선 안 됩니다. 전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카르나크 박사에겐 날 이리로 데려오거나 여기에 가둘 자격이 없어요.
아가씨 삼촌께서 아가씨를 이리로 보내신 겁니다. 카르나크 박사님은 아가씨를 맡고 계신 거고요. 그게 제가 아는 전부입니다. 이제 제 약속을 지켰으니 아가씨도 약속을 지키셔야죠. 아침 식사를 하세요. 안 그러면 다음부터 아가씨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대체 어디가 아프다는 거죠? 내가 아프다면 어떻게 그걸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죠?
아파 보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됐죠. 그분들은 이런 일이라면 전문가시니까요. 제때 의사 선생님에게 보이지 않았다면 열병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내 머린 누가 잘랐죠?
제가 잘랐어요. 박사님의 지시였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자가 박사를 증오해요. 내가 박사의 말을 따르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아가씨, 그렇게 주먹을 쥐고 그런 표정을 짓지 마세요. 아가씨의 말과 행동을 모두 박사님에게 보고해야 하니까요. 그런 말과 행동을 전하는 건 즐거운 일이 아니랍니다. 해나는 일말의 동정도 없이 차갑게 그렇게 말한 후 병실 문을 나섰다. 그녀는 방문을 연 채로 나갔고 나는 잠시 후 힐끗 밖을 내다본 후 해나에게 수건을 가져다 달라고 말했다. 그녀가 사라졌을 때 난 그대로 달려 도망쳤다. 나의 계획은 무모하고 단순했다. 그저 그곳을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복도를 내달려 보도를 따라 대문까지 간 나는 대문의 거대한 빗장을 잡아당겼다. 그 문도 잠겨 있었다. 난 정원으로 달려나갔다. 그러나 사방을 높은 벽이 에워싸고 있었다. 내가 헛되이 출구를 찾아 헤매는 동안 저 멀리서 해나가 그녀 못지않게 음산하고 무자비해 보이는 한 남자를 대동하고 천천히 날 향해 오는 것이 보였다. 난 담 가까이 자라고 있던 전나무 중 하나로 몸을 날렸다. 아래쪽 가지들이 부러졌지만 담장 윗부분에 닿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다. 그들이 서둘러 달려오고 있었다. 난 담장 위까지 간신히 기어 올라갔다. 그들이 당장 내려오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담장 반대쪽 아래로는 개울이 흐르고 있었다. 난 개울 뚝 위로 떨어지길 바라면서 그대로 몸을 던졌다. 그러나 바위에 세게 부딪히고 말았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끔찍한 충격과 함께 완벽한 암전이 찾아왔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루이자 메이 올컷 원작 어둠 속의 속삭임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나탈리 임브루글리아의 Leave Me Alone이었습니다. 그 사고로 시빌은 여러 주 동안 병상에 누워있게 됩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자주 의식을 잃는 사이에 삼촌과 카르나크 박사가 간간이 그녀의 의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녀의 생각에 그들은 그녀를 완전하게 통제합니다.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난 후에도 시빌은 전과 같은 기력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한 채 세상에서 완벽하게 격리됩니다. 그녀는 아무 희망도 기운도 없이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녀의 혼미한 의식 속으로 새로운 존재가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녀의 윗방에 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누군가의 기척이었습니다.
I became aware that the room above my own was occupied by some inmate whom I never saw. A peculiar person it seemed to be, for I heard steps going to and fro, hour after hour, in a tireless march that wore upon my nerves, as many a harsher sound would not have done. I could neither tease nor surprise Hannah into any explanation of the thing, and day after day, I listened to it, till I longed to cover up my ears and implore the unknown walker to stop, for heaven's sake. Other sounds I heard and fretted over, a low monotonous murmur, as of someone singing a lullaby, a fitful tapping, like a cradle rocked on a carpetless floor, and at rare intervals cries of suffering, sharp but brief, as if forcibly suppressed. These sounds combined with the solitude, the confinement, and the books I read, a collection of ghostly tales and weird fancies, soon rout my nerves to a state of terrible irritability and wore upon my health so visibly that I was allowed at last to leave my room.
낮에 책을 읽으며 앉아있거나 밤에 잠들지 않고 깨어있을 때 난 내 윗방에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누군가가 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특이한 사람인 것 같았다. 몇 시간이고 지치지도 않고 앞뒤로 서성이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단조롭게 지속되는 그 소리는 그보다 더 거친 소리 이상으로 내 신경을 곤두세웠다. 설명해달라고 해나를 조르거나 그녀를 경계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 마침내 귀를 막고 그 알 수 없는 산보자에게 제발 좀 멈추라고 애원하고 싶어질 때까지 난 매일매일 그 소리를 들었다.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다른 소리도 들려왔다. 마치 자장가라도 부르는 듯 낮고 단조롭게 중얼거리는 소리. 양탄자가 깔리지 않은 바닥 위에서 흔들리는 요람처럼 발작적으로 부딪히는 소리. 그 사이로 이따금 들려오는 고통스러운 간신히 억누르는 듯 날카롭지만 짧은 울음소리. 그 소리들과 고독, 감금 상태, 내가 읽고 있는 귀신 이야기들. 이 모든 것이 결합하여 마침내 나는 극도의 신경과민 증세를 보였다. 그로 말미암아 눈에 띄게 건강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난 마침내 방을 나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밖을 나가서도 나는 내 윗방 문 앞을 서성였다. 문 앞에는 커다란 사냥개가 지키고 있었는데 나를 볼 때마다 사나운 눈으로 으르렁거리곤 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카르나크 박사는 날 괴롭혔다. 내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에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내게 이상한 약물을 먹였고 실험적인 식이요법을 강요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잠이 든 채 걸어다니는 증상이 생겼다.
I had followed the steps one day for several hours, walking below as they walked above. Had people, that mysterious room with every mournful shape my disordered fancy could conjure up, had woven tragical romances about it, and brooded over the one subject of interest my unnatural life possessed with the intensity of a mind upon which its uncanny influence was telling with perilous rapidity. At midnight, I woke to find myself standing in a streak of moonlight opposite the door whose threshold I had never crossed. The April night was warm. A single pane of glass high up in that closed door was drawn aside, as if for air. And as I stood dreamily collecting my sleep, drunken senses, I saw a ghostly hand emerge and beckon, as if to me. It startled me broad awake with a faint exclamation and a shudder from head to foot. A cloud swept over the moon, and when it passed the hand was gone, but shrill through the keyhole came a whisper that chilled me to the marrow of my bones, so terribly distinct and imploring was it. Find it! For God's sake, find it before it is too late!
"어느 날 나는 몇 시간이고 내 방을 서성이고 있었다. 윗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맞춰 아래에서 걸음을 옮기면서 난 두서없는 상상력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온갖 구슬픈 인물들로 그 방을 채워보기도 하고 그 방에 관련된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그려보기도 하고 비정상적인 내 생활을 사로잡은 단 하나의 대상, 알 수 없는 위력으로 위험할 정도로 빠르고 강렬하게 마음을 뒤흔드는 그 인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기도 했다. 어느 날 나는 한밤중에 일어나 한 번도 문간을 넘어선 적이 없는 그 방문 앞에서 한 줄기 달빛을 받으며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4월의 밤은 따뜻했다. 공기를 들이기 위해서인 듯 닫힌 방문 위 높은 곳 유리창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잠에 취한 감각들을 불러일으키며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유령 같은 손이 그 구멍에서 나타나 나를 부르는 듯 손짓하는 것이 보였다. 그 모습에 나는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 희미한 비명을 지르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떨었다. 구름 하나가 달 위로 미끄러져 지나갔다. 구름이 지나가는 사이 그 손도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열쇠 구멍을 통해서 골수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너무도 또렷하고 간절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찾아야 해. 제발. 너무 늦기 전에 찾아야 해.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루이자 메이 올컷 원작 어둠 속의 속삭임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트레이시 챕맨의 In the Dark이었습니다. 어둠 속의 속삭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시빌은 그 자리에서 기절을 벌이고 카르나크 박사와 헤나는 몽유병 진단을 내립니다. 이후 시빌은 계속 의식불명에 시달리면서도 공포와 절망 사이를 오가며 더더욱 쇠약해지고 맙니다. 그런 사이 그녀의 18번째 생일이 다가옵니다. 생일과 함께 삼촌이 병원을 방문합니다. 삼촌은 조카 딸을 본 순간 충격을 금치 못합니다. 갑작스러운 고통과 연민이 한순간 그의 얼굴을 스칩니다. 해나가 그런 삼촌에게 무감정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보시죠. 이미 말씀드렸어요. 몽유병이라고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지만 거의 희망이 없습니다.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I thought she was interceding for me and breaking from the bewilderment and fear that held me. I stretched my hands to them, crying with an imploring cry. Yes, I am quiet. I am hopeless. Oh, have pity on me before this dreadful life kills me or drives me mad. Dr. Carnett came to me at once with a black frown, which I alone could see. I evaded him and clung to Hannah, still crying frantically, for this seemed my last hope. Uncle, let me go. I will give you all I have, will never ask for Guy, will be obedient and meek if I may only go to the madam and never hear the feet again, or see the sights that terrify me in this dreadful room. Take me out. For God's sake, take me out. My uncle did not answer me, but covered up his face with a despairing gesture, and hurried from the room. The lawyer followed, muttering pitifully, Poor thing, poor thing. And Dr. Carnett laughed the first laugh I had ever heard him utter as he wrenched Hannah from my grasp and locked me in alone. My one hope died then, and I resolved to kill myself rather than endure this life another month, for now it grew clear to me that they believed me mad, and death of the body was far more preferable than that of the mind.
난 해나가 날 대변해서 그리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날 사로잡고 있던 공포와 당혹감을 뿌리치고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는 이렇게 울부짖었다.
네, 전 얌전해요. 전 아무 희망도 없어요. 제발 이 끔찍한 생활이 절 죽이거나 미치게 하기 전에 절 가엾게 여겨주세요.
그 순간 카르나크 박사가 무섭게 인상을 쓰면서 내게 한 걸음 다가왔다. 박사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난 박사를 피해 헤나에게 매달리면서 미친 듯 울부짖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삼촌, 절 나가게 해주세요. 제가 가진 모든 걸 삼촌에게 드릴게요. 다시는 길을 찾지 않을게요. 버나드 부인에게 보내주시면, 이 무서운 방에서 그 끔찍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해주시면, 그 발걸음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게 해주시면, 온순하게 삼촌 말에 복종할게요. 절 나가게 해주세요. 길을 생각해서라도 절 나가게 해주세요.
삼촌은 내 말에 대답하지 않고 낙담한 모습으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서둘러 방 밖으로 나가버렸다. 함께 온 변호사도 동정이 담긴 목소리로 가엽게도 가엽게도라고 중얼거리면서 그 뒤를 따랐다. 카르나크 박사가 헤나에게 매달려 있던 내 손을 잡아 떼어내 나를 혼자 방 안에 가두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처음으로 듣는 그의 웃음소리였다. 나의 유일한 희망은 사라지고 말았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루이사 메이 올컷 원작, 어둠 속의 속삭임, 오늘 감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크리스 리아의 Long is the time, hard is the road 이었습니다. 독자들은 시빌의 내면의 목소리를 그대로 듣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 그녀는 액면 그대로 신경쇠약과 몽유병이 극에 달한 병자로 보이겠죠. 올컷은 자기 자신이 아니면 아무도 진실을 믿어주지 않는 끔찍한 상황이 일부 억압받은 자, 특히 여성을 대변한 극단적인 경우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문학 동네에서 루이자 메이 올컷의 가면 뒤에서를, 황금가지에서 스티븐 킹의 소설 조이랜드를, 저자극 기능성 천연 화장품 브랜드 그린이프에서 천연 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길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호 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날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대학로 SH 아트홀에서 공연 중인 멀티 퍼포먼스 위자드 머털 4월 30일 수요일 8시 공연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스티비 원더의 Ribbon in the Sky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의 이승열이었습니다. 내일 어둠 속의 속삭임 마지막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는 케이든이었습니다.